제가 전도서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20년 됐네요, 벌써. 제가 첫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제가 성장했던 제 모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죠. 물론 청년 때에도 열심히 했지만 전도사님으로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은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거의 같은 일을 또 같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뭐 일에서 뭐 처지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관계에 대한 괴로움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은 되는데 관계가 안 되고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갈등 앞에 저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 이거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밖에는 다른 게 없구나. 내일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갈등에 대한 뭔가 뜻을 말씀해 주시겠지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오해잖아요. 하나님, 전에는 제가 청년일 때는 잘 도와주던 어떤 분이 왜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잘안 들어주고 막 어깃장을 놓고 방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 너 너무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제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 투정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드렸던 교회였거든요. 금요 철야 예배 때저 혼자 남아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사실 청년 때야 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뭐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뭐 논쟁도 하기도 하고 뭐 얼르기도 하고 뭐 타르기도 하고 해서 사역을 해 나갔고 갈등을 조종했었지만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전도사가 싸웁니까? 목사님도 못 싸우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못 싸우고 그냥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요 철야 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이 저를 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를 참 한심히 여겼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십자가는 그런 거야. 내 십자가도 그랬어. 라는 주님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한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겁니다. 상대와 갈등을 일으킨 상대와 무슨 화해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나좀 이해해달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갈등은 그대로인데 그 갈등은 대하는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사역을 계속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죠. 뭐 사리에 안 맞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막 억울함이 일어나거나 이건 아니잖아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금요 철야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십자가는 원래 그런 거야. 내 십자가도 그랬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를 감동시키고 제 상한 마음을 감싸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수업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 안에 두 개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 십자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바라봐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당해 주신 바로 저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제 십자가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셔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리가 이만큼이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에 이렇게 차이가 있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겸손하게 사역자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내가 외면했던,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십자가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와 그리고 또 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상징이 회복과 축복과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십자가를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멈춥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합당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저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8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과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제자가 되려면, 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십자가가 결코 자랑의 해석으로 되어지지 않는 때였어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는 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가 수치에서 정죄에서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받고 영광스럽고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였어요. 형벌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14장에서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제자들이 십자가 하면 막 학을 떼던 그때에 예수님은 담담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상상으로는 당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시지? 말실수가 아닐까? 말실수 치고는 너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다수의 제자들이 너네는 너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아멘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말씀처럼 유대인은 표적이 있어야 됐습니다.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표적은 아주 거대하고 위대하고 초월적인 것이어만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요 홍해를 갈라버린다든가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풍숨풍 낳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입이 딱 벌어지는 표적이 있어야 유대인들은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환영할 만한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마치 변호사나 철학자들처럼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설명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찾았던 진짜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억울한 한 젊은이의 죽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찾았던 지혜에 저 십자가는 맞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십자가는 거부당하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설교는 결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이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십자가의 숙제가 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좋아요. 부활은 환영받습니다. 아, 내가 천국 갈 거라라고 하는 소식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good news예요.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조금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십자가 대신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피하려 한 뿐이라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숙제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의 숙제, 즉 핍박을 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을 함께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외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보이는 겁니다. 숙제하기 싫으니까요. 구원 때문에 필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가운데 있지만, 확신하지만 내가 담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어느 선교사님의 십자가예요. 어느 목사님의 십자가예요. 어느 좀 특별한 분들만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하지 내가 담당할 십자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곰곰이 저 말씀을 보시면 저 말씀 가운데 두 개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저 어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그의 피 흘림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고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여기에서는 말하는 게 바울이니까 바울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 바울의 십자가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맨 끝에입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똑같은 고난을 내가 다름 아닌 나의 육체에 채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운다, 저 말은 바울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저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게 있어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이유는 십자가를 믿으면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괴로움을 얻어야 되거든요.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첫 구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좀 이상한 겁니다. 괴로움은 슬픈 겁니다. 괴로움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은 되도록 피해야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과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핍박을 가져오니까 다들 십자가를 꺼려하는 건데 제자들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가 환영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고난이, 이 괴로움이, 이 흔적이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 함께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 바울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비결을 저 말씀 가운데 찾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향한 고난은 영광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내가 헌신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과 헌신이 흔적으로 남아서, 증거로 남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것은 비밀이요, 이것은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대지인데요, 내 십자가에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24절에서 다시 한번 24절 25절의 말씀 네, 24절에서 저 노란색 글씨 있죠? 채운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의 마지막에 이룬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한글말로는 좀 약간 어감이 좀 다른데 원어를 보니까 저 채운다, 이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25절은 그냥 채운다, 풍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24절에는 거기에 안티라고 하는 접속사,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은 바로 뭐냐면 내 편에서 채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은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첫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처럼 바울은 자기 편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 자신의 십자가에 채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4절은 예수님 복음의 흔적이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워지게 되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의 핵심에도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25절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25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경륜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어려운 말인데 경륜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섭리,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저 경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25절에서도 키워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여태까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26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이 비밀이 세세의 대대에 감추어졌다가 드디어 너희에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7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비밀이었어요. 괴로운데 괴로움이 기쁜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들에게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담당하면 내가 괴로움뿐이 없습니다. 그건 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7절에서는 그 예수님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광의 소망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6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소망입니까? 내가 지금 같이 고난을 당하니까 내 편에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니까 같이 죽었으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살 줄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두려움의 상처가 아니에요. 창피함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거고 이 흔적이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고 왜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함께 살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십자가가 너무너무 풍성해요. 수식어는 풍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져주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었던 그 못자국이 나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내 편에서 고난을 채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지금 채워지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 비밀이 너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비밀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겁내하지 마세요. 괴로움을, 고난을, 핍박을, 환란을 겁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에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온갖 흔적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전합니다.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비록 눈물과 땀과 피가 가득하고 인내가 가득한 절절한 삶의 현장이지만 그 사람 각각의 삶을 통하여 각각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기쁨 괴로움의 비결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짐이에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내 짐이 아니라 주님 닮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야 할 내 몫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다 함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근데 그 뒷구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초청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안락한 삶으로, 편안한 쉼으로, 짐이 없는 인생으로, 무거운 것을 좀 덜어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도 하셨지만 초청하신 후에 그 다음 구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요청하셨어요. 초청하시고 요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28절에 아멘했다라면 다 내게 오라 아멘 가겠습니다. 29절의 말씀에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말씀도 내가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하면 아멘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배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약속하셨던 가볍고 쉬운 그 멍에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십자가 닮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에 복음의 흔적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에는 두 가지 종류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내적으로는 피가 남아야 돼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피 흘림의 흔적들이 우리 십자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밖으로는 땀과 그리고 눈물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내 땀이 있어야 되고요. 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을 닮은 우리의 십자가에도 피가 있어야 합니다. 땀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흔적들을 보시고 그 흔적들을 증거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한 그 괴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광이고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십자가에 수많은 복음을 위한 흔적들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십자가 사진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수원이라고 하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그 십자가 사진입니다. 저는 저 십자가를 참 좋아해요. 너무 예뻐요. 질감도 좋고 좋은데 더 감사한 건, 더 감동되는 건 바로 뭐냐면 저 십자가에는 구멍 자국들이 있어요. 저 구멍 자국들이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뭐냐면 예수님 못 자국을 형상화한 거다라고 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구멍이 보이시나요? 네, 눈이 좋아요. 보이겠네요. 저 못 자국이 있는데 저거 볼 때마다 저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도 저런 분명한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못 자국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번쩍거리고 멋스럽고 훈장 같은 십자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주님 십자가와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는 찢겼어요. 찔렸습니다. 침뱉음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과 십자가 공동체로 엮여있는 내 십자가에도 복음을 위한 그런 고생과 고난의 흔적이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부족하지만 저와 목회자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저희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흐릿한 분들이 계십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메시지를 주셔요. 사명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피 흘림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곳곳마다 여러분의 십자가 곳곳마다 복음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가득가득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깨끗한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에 예수 닮은 예수 사랑하는 흔적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고난을 함께 채웠으니 영광도 함께 누리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서 십자가 하면은 찬송가 519장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떠올리고 묵상에 대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밝고 빛나는 영광의 길이 분명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는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지?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
1절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우리 3절입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께 내 혼 맡기게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 너를 둘러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충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